이제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롯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롯은 모든 쌓고 이루었던 것들을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다 노략당하고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었죠. 그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이어지고 인생이 되고 역사가 돼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닥쳐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의 선택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된것 같고 또 지위로도 성공한 자가 된듯 보였지만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최종적 결말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를 확인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음란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숨 쉬고 존재하는 것뿐이지 의미 있게 사는 삶은 아니었어요. 푹푹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가족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전달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먼지를 털듯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믿음의 기승과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지향해왔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는 그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까지 양보하셨지만 하나도 없었던 뭘 남겼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씨를 두 딸들을 통해서 남기는 그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롯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머지 한 사람, 그를 거느리고 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롯의 보호자가 되어 살았던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흔쾌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자, 우선 오늘 첫 절을 한번 보시면 이첫 절에서 오늘 제목이 등장을 하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 사람 하면 어떤 오해를 많이들 갖냐 하면 히브리 사람 이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해를 갖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생각은 아니에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이미 이런 용어나 표현이 존재했었어요.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통념 속에 자연스럽게 생성된 사회적 용어가 있죠. 저 라오스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각처에서 코리안 드림을 조차 여기 건너와 3D 직종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기피하니까 사회 경제 기반은 돌아가야 되겠고 또 저임금에 해서 그분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을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부릅니까?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표현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도 하비루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표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냥 그렇게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주류 사회에 편입되질 못하고 주변 인물로서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소위 성경에도 그 표현이 등장, 잡족,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러니까 경계선이나 강을 건넜다는 어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 히브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 그 뜻입니다. 정확한 성경적 가치는 하나님의 부름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상 14장 잘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누구와 합하였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보면 히브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봅니까?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이해하고 있죠. 요나가 지목이 되었을 때 그 뱃사람들이 물어요, 요나한테. 너 어느 민족이고 어디 출신이냐? 질문하니까, 자, 요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나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라를 말했어요? 자기의 위치를 얘기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혈통이나 민족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어떤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항상 뭘로 정의했는가 하면 창세기 23장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아내가 죽죠, 헤브론에서. 그래서 매장할 땅을 사야 되는데 그 헤브론 주 혈통인 헷족속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정의하자면 이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한 이 정리가 먼저 정확하게 돼야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민족적 단위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혈통적 단위가 아니고 국가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저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주류사회에서는 주류사회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나중에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죠? 너희는 나그네요 그랬어요. 나그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아브라함의 거주 위치는 롯이 전쟁통에 전부 빼앗기고 끌려간 거기에 사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둘은 거주지가 동떨어져 있고 헤어졌기 때문에 롯이 살던 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등 이 전쟁에 개입할 일도 없고 굳이 나설 일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장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롯의 거주지와는 전혀 달라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주변 인물이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점점점 재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불어났고 또 그것을 지키려니 옆에 부족들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의미에서 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2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요청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요청했겠죠. 예, 이보시오. 우리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 급박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이 가족 단위로는 우리도 개인적인 군사가 있긴 하나 그 다섯 개 국가와 네 개 국가가 엉켜 싸우는 이 사실상 큰 전쟁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근데 그 피해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위험한 전쟁에 이 동맹족들이 기꺼이 합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신망을 쌓고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그런데 여기 다메섹 왼쪽 호바, 단 이 지역은 실질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재밌죠? 이런 것을 우리가 흘낏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면 여기에서 많은 은혜의 보고들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주변 이웃 부족과 동맹관계에 있던 군대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사실상. 단 그리고 다메섹 왼쪽에 있는 이 지역까지는 가는 길목인데 내려가면서 이왕 칼을 빼들고 무장을 하고 목적지를 가는 노정에 이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들이실 때 이 땅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그에게서부터 생성되고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려가면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누구의 땅이 되어 갈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걸까요? 그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여기서 확인시키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4절. 맞나요? 14절? 15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 지역의 인물도 아니었지만 조카가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는 이 긴박한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다 쳐부수고 다 뺏어왔어요. 은혜죠? 이건 사실상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까? 롯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론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돔 왕이 먼저 나왔습니까? 살렘 왕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소돔 왕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름 배열은 살렘 왕이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하는 것은 누굴 먼저 대면합니까? 살렘 왕을 먼저 대면합니다. 다시요. 성경에는 17절에 이름 순서가 소돔 왕, 살렘 왕이에요. 대면 순서는 살렘 왕, 소돔 왕으로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첫 대면하게 되었던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이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면 11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1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에피소드가 우리 신앙생활에 뭘 설명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소돔 왕이 첫째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에 허기 가지고 지쳐있는 아브람에게 실질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멜기세데 왕이 아브라함을 어떤 대상으로, 환대의 대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준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누구를 연상시킬 수 있는가 하면 엘리야. 엘리야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곤고해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꼴이냐? 기도해! 그랬나요?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먹을 걸 먼저 줬어요? 그렇죠. 지금 백가죽이 등에 붙어서 먹을 걸 구하러 온 나그네에게 당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멜기세덱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얼마나 전쟁이 그 치열한 현장입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쉴 여지가 있었겠어요? 먼저 떡과 포도주로 그를 환대하면서 그에게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 실질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뭘 제공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앞을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멜기세덱의 입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전쟁터에서 참 수고했다. 그런데 천지의 주재이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 그 챕터가 꼭 등장을 합니다. 천지의 주재라는 말은 주재권이라는 말은 한자어지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의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까? 다음에 만나게 될 소돔 왕의 유혹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수고했는데 일단 이 떡과 포도주를 좀 먹고 쉬어라.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네게 얘기할 게 있다. 이 모든 승리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 찬송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감사. 감사와 찬송이라는 말은 개념이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최초로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헌금의 개념보다는 물론 십일조가 여기서 기원되고 유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대 시대의 개념으로 누가 누구에게 열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분명한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존재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십일조가 최초에 드려졌던 현장의 신학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교회 재정 때문에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상하 개념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예요. 더 큰 개념이 감사의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는 무슨 모세시대도 아니고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감사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때가 되면 11조를 드린다, 감사헌금을 드린다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 복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행위로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이거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쳐요. 이건 네가 수고했지만 그 원인은 네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찬송하라. 또 다른 말로는 그분께 감사해라. 근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요약하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실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걸 가르쳤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뭐가 절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 신학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자요. 모든 우리가 누리는 복이 그분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신학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달았을 때 반드시 감사하도록 결단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단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나요? 행하지 않나요? 행하죠. 그 자리에서 첫 것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멜기세덱이 아주 임팩트 있게 짧은 시공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신앙의 질서예요. 원리예요. 자,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후에 소돔 왕 차례에 이르렀어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따라서 합니다.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소돔 왕이 했어요. 이게 소돔의 가치관이에요. 벌써 이 표현 속에 소돔 왕은 뭘 암묵적으로 어떤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까?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이게 소돔 왕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문화, 소돔의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누가 찾아온 겁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회복해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품은 그건 너 가져. 너 가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마치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건 너 가져. 근데 이 속에 더 비수 같은,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꼼수라고 그래야 되나? 담겨져 있어요. 너 가져. 그러면 자기의 시스템과 질서 속에 들어와. 그 뜻이에요. 사실은. 너는 자꾸 이렇게 경계선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변인만 노릇하지 말고 우리 소돔의 정부에 소돔의 시스템에 너도 들어와. 너 가죠. 이게 선뜻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한 인위적인 교만이 그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구제나 선교를 다니면서 우리 금기어 하나 얘기했죠. 우리 돕는다는 말을 쓰지 말자. 나눈다, 함께한다. 도울 이는 한 번밖에는 안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주 관대하게 이건 너 가져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너도 이제 내 식구가 되지 않으련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 가져. 마치 자기가 이 노획물의 전리품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돔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은근히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눈 붙일 겨를 없이 뛰고 달려서 벌은 건데?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게 소돔 왕의 생각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사실 멜기세덱의 소리와 소돔 왕의 소리가 공존해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놓고 볼 때 매 이 두 왕의 소리가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건 네 거야. 네가 수고한 거 아니야?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건 네가 수고한 거야. 네가 얻어왔잖아.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와. 그 뜻이에요. 자, 성경을 이제 마저 보십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2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맹세한다 할 정도로 그의 대답은 뜻밖의 단호했어요.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하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이거 방금 어디서 봤던 얘기인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박에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써먹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두고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걸 누리고 그것을 가질 경우에는 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람 키웠어. 내가 아브람 부자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격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소돔 왕에 순응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방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손을 들어 맹세한다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뭔 홍두깨 같은 소리냐 아니다 나는 그 못 가진다 네가 돌아다니면서 나 키웠고 나 부자 만들었달까봐 실 한 오락이라도 갖지 않겠다. 아이고 좀 한몫 챙기지. 얼마나 귀한 찬스예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은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보통 이제 신앙이 열심히 사람 같았으면 그런 스타일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걸 알고 나도 안 가질 테니까 자네들도 가지 마.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맹군들이지만. 그렇죠? 저는 이것이 사실상 지혜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끔찍했던 기억이 뭐냐면 사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해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꼭 저를 불러요. 회사 굉장히 커요. 한 몇백 명씩 가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 믿는 직원들은 그냥 진짜 못 씹은 얼굴로 앉아 있어요. 그것처럼 좀 답답한 경우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저들 속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게 아닐까. 내가 애들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생각하면 그래도 앉아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들이 받을 목에 대해서 정당하게 계산해 줄 것을 소돔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저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좀 상식적이고 합리성을 내포해야 돼요. 신앙이 합리적이고 신앙이 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좋은 현장일수록 비상식적이 돼요. 우리는 비상식적보다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강제적인 것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몫에 대해서 세상이 정한 규정과 합리적인 규칙을 따라서 혜택이 되어지도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런저런 신앙적 핑계를 대면서 열정 페이를 강조하고 야 이거 다 하나님 일인데 뭐 좀 적게 받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만큼 너 갚아주실 거야.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근데 실제 이런 현장이 이런 현실이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게 빌비자다는 거예요. 신앙은 비상식적으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초상식적으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는 누구로 삽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지만 그 시스템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죠. 마태복음 4장 8구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첫 시험 장면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거 누구 소리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소돔왕의 소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베드로서 2장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순례자의 노래. 앉아서 하겠습니다. 감으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현대판 히브리인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임을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이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소돔의 가치와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을 헤아리면서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히브리인으로 보냄받은 부름받아 경계를 넘어서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또 하루 그렇게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